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2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1시간가량 통화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가져올 후과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통화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 서방의 신속하고 결정적인 대응이 있을 것이며 러시아에 고통을 주고 세계에서 러시아의 지위를 훼손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언제든지 침공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가운데 두 정상이 통화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두 지도자 간 대화가 전문적이고 실제적이었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통화에서 푸틴 대통령에게 미국이 외교에 준비돼 있지만 다른 시나리오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미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엠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2일 전화 통화를 하고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실의 한 관리는 푸틴 대통령이 이 통화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준비를 한다는 징후를 밝히지는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리는 그러나 기자들에게 우리는 최악을 피하고자 러시아의 군사 태세에 대해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의 전화 통화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커지면서 전격 성사됐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푸틴 대통령에게 진실한 대화는 긴장 고조와 양립할 수 없다고 말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서방은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7일에도 모스크바에서 푸틴 대통령과 회담한 바 있습니다. 미국에서 캐나다로 건너가는 통로인 온타리오주 윈저의 앰버서드 다리를 점거한 시위대가 12일에도 13일에도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캐나다 경찰이 전날 일찍 시위대 해산에 나섰지만 경찰이 시위대를 해산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시위대가 경찰과 대치하면서 다리 통행이 여전히 불가능합니다. 앞서 캐나다 경찰이 12일 새벽 앰버서드 다리에 진입한 뒤 해산을 명령하자 몇몇 시위대가 별다른 저항 없이 다리에서 떠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근에 더 많은 시위대가 몰려들었습니다. 시위대는 경적을 울리거나 구호를 외치기도 했지만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정부 조치에 반대하는 시위대는 일주일 가까이 캐나다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부품이 미국으로 들어가는 길목인 앰버서드 다리를 트럭으로 봉쇄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프랑스에서 코로나 방역 규제에 항의하던 시위대에 12일 경찰이 최루탄을 쏘고 수십 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날 파리에는 캐나다 시위를 모방한 자유의 호송대가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백신 패스 등 프랑스 정부의 방역 규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캐나다에서는 정부의 코로나 방역 정책에 대한 반발로 트럭을 이용한 자유의 호송대 시위가 시작된 바 있습니다. 한편 제라르 다르나민 프랑스 내무부 장관은 이날 범칙금 용지 300건 이상을 발급하고 97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3일 동안 시위를 막기 위해 경관 7,000명 이상이 배치됐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몇몇 차량이 도심에 진입했고,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서는 경찰이 시위대에 최루탄을 발사했습니다. 미국이 29년 만에 남태평양 섬나라 솔로몬 제도의 대사관을 개설합니다. 12일 로이터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남태평양 섬나라 피지를 공식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미국은 1994년까지 5년 동안 솔로몬 제도에 대사관을 운영했고 현재는 영사관을 두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의회에 제출한 서류에서 중국이 솔로몬 제도 현지 정치인들 및 사업가들과 공격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이어져온 미국과 솔로몬 제도의 우호적 관계를 이를 위험에 처했다고 대사관 개설 이유를 밝혔습니다. 미국의 F-22 스텔스 전투기가 12일 아랍에미리트 UAE의 한 공군기지에 도착했다고 미 공군이 이날 밝혔습니다. 최근 이란이 지원하는 예멘 후티 반군이 UAE 내 목표물을 공격하면서 UAE와 미군 방공망이 가동된 바 있습니다. 미 공군은 성명을 내고 최첨단 F-22기 배치는 일련의 공격이 UAE와 미군을 위협하는 가운데 미국의 다면적인 지원 의지를 보여주는 것의 일부라고 강조했습니다. UAE에 배치된 F-22 전투기와 관련 병력은 미국 버지니아주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BOA 세계 뉴스였습니다.
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새해 초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미국과 한국, 일본 등 주요 당사국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간 전략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과 중국, 러시아 세 나라가 더욱 밀착하는 양상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에 선결 조건이 없고 북한이 원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따른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의 움직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한국, 일본 등은 북한의 이번 발사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와 함께 공동 대응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윤 기자가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어느 때나 그랬듯이 미국과 한국, 일본은 긴밀하게 장관급에서부터 북핵 수석 대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북한의 발사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공동 대응을 강조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 장관급에서는 미국과 한국, 일본이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그리고 한국의 정의용 외교장관, 그리고 일본 외무상 세 사람이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12일 3자회담과 양자회담을 각각 갖게 됐는데요. 저희 녹음 시점이 11일인 관계로 내용을 담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차관급에서도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한국의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전화통화로 공조방안 그리고 대응방안을 논의했고요. 이 북핵 협상 수석대표들이죠. 미국과 한국, 일본,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비롯해서 이 세 사람이 10일이었죠.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3자회담 그리고 또 별도의 회동도 열었고요. 여기에서 북한이 긴장 조성 행위를 중단하고 미국과의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수준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것과는 또 별개로 유엔 안보리에서도 미국이 주도하는 긴급 비공개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대응 방안들을 논의했는데요. 이렇게 이제 늘 북한의 이번 그 7차례 미사일 발사는 다른 때보다도 훨씬 더 사태가 심각한 것으로 보고 긴박하게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미, 한, 일, 3국이 여러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지금 모임을 갖고 또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이전과는 다른 어떤 대책이 나오게 될는지 이 최 기자가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상당히 이제 주목되는 그런 대목인데요. 앞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제 12일 날 미국, 한국, 일본 이제 외무장관 회담에 앞서서 하루 전날이죠. 11일 날 미한일 3국 그 북핵수석 대표가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는 그 각국의 그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이제 실무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세 사람이 참석을 했는데요. 미국에서는 이제 성김 국무부 대북 특별 대표가 참석했고, 한국에서는 노규덥 한반도 평화건설 본부장, 그리고 일본에서는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국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그 흥미로운 것은 세 사람이 3자간 또 양자간 회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요. 상당히 흥미로운 얘기를 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회담을 마치고 기자들에게 매우 생산적인 양자 3자 회담을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네. 한마디로 이것이 좀 회담이 알맹이가 있었다, 그런 얘기로 지금 보여지고.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노규덥 한반도 평화수 본부장도 기자들과 만나서 어떻게 하면 북한을 관여할 수 있는지 몇몇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니까 좀 그냥 북한 위협이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북한을 어떻게 회담 테이블로 이끌어낼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안, 그것도 여러 가지 그 방안을 서로들 놓고들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뭐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국이 지난해 4월 이후 이제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를 제의했지만 아무 조건 없이 만나서 다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했지만 북한이 그 일종의 그 성결 조건을 내오면서 지금 9개월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1월에는 미사일 7발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그 ICBM 발사 그 유예 그러니까 모라토리엄 파기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시사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상당히 지금 그 긴박하다면 긴박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문가들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인 내용이 있느냐 뭐 이렇게 저 물어보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크게 아마 두 가지 얘기를 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네. 지금 미국이나 일본, 한국 전부 다 최대 관심사가 하나가 미사일 문제죠. 그런데 지금까지 미사일 발사 유예가 됐던 것은 북한의 일방적인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4월에 얘기한 자체적인 모라토리엄에 의해서 미사일이 발사 안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라토리움을 일종의 그 상호 간의 모라토리움으로 바꾸는 게 어떠냐 이런 방안이 논의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북한의 일방적인 모라토리움으로 이것을 미사일 발사를 유예시키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북한 또는 미한일과 북한이 문서를 하나 마련해 놓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뭐 가령 앞으로 5년간 뭐 ICBM 이런 것은 중장거리 미사일을 쏘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그 대가로 미국이나 한국, 일본이 뭔가의 어떤 뭐 제재 완화라든가 이런 하나의 뭐 좀 선물을 주는 그런 모라토리움을 그 얘기하지 않을까 이런 하나의 관측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지금 보면은 이미 그 종전선언 또 미북 대화 방안을 북한에게 그 제의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남북 정상회담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방안을 북한이 받을 수 있는 그 북한이 여태까지 여기에 대해서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낸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 이것을 북한이 받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는데요. 지난 4일 전화 브리핑에서 대니엘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의 발언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And we'll also address the most important security challenges in the region. Certainly, the North Korea issue and countering the threat posed by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북한 문제와 북한 핵 미사일 프로그램 위협에 대한 대응은 미국의 최우선순위다. 그러면서 일본과 한국도 같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호주를 방문하고 12일에는 하와이에서 미한일 외교장관 회의를 연 것도 미국의 이런 입장을 보여주는 것과 같은 맥락인지 윤 기자가 어떻게 좀 분석을 해 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협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데 있어서 같고요. 또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제 위협에 대한 인식은 항상 크게 차이가 없었지만 공동 대응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입장차가 좀 있는 부분들 이것이 예.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은 사실 특별히 공동 대응 강조와 관련해서 이 한일 관계의 개선을 희망하는 기류가 강합니다. 이 북한 문제도 그렇지만요. 무엇보다 이 중국에 대한 대응 때문에 이 한국과 일본이 관계를 개선해서 또 이를 통해서 미한일 세 나라 삼각 공조를 형성하고 이런 그 바람을 오랫동안 숨기지 않아 왔는데요.
예.
중국 문제 그러나 그 중국 문제 구체적으로는 중국의 인권 상황이라든지 신장 우이구르이죠. 그리고 타이완 문제, 남중국해 문제에서 사실 한국은 일본하고 달리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취하고 있다고 할까요? 그런 입장입니다. 일본이 적극적으로 미국과 입장을 같이 하고 있는 것과는 좀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예.
따라서 이 북핵 문제 해법과 관련해서도 앞서 좀 다른 점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한국이 유연한 대북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면은 일본은 사실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좀 강경 노선을 주장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미한일 세 나라가 이번에도 외교장관 회의를 열고 또 바로 그 직전에 이제 수석 대표들 실무 차원의 회의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부분을 이제 구체화해서 장관들이 뭔가 그 북한에 대한 제안 이런 것들을 내놓을 수도 있지만 그동안에 보면은 또 이 3자 간 협의는 말씀드린 대로 뚜렷한 공동의 대응 방안을 찾지 못했던 점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결과물을 내놓고 구체적이고도 또 상당히 북한이 호응할 만한 뭔가 제안을 할 수 있을지는 사실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블링컨 국무장관은 하와이에서 정의용 한국 외교장관과 별도로 양자회담을 했는데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가 됐을까요?
네, 저희 방송이 그 미한일 그 외무장관 그 회담 전에 이제 녹음을 하는 거라서 말씀드리기가 예. 조심스러운 그런 내용인데요. 전문가들은 대개 이제 두 가지 문제를 논의했을 것이다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한국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아직도 그 의사소통 그 채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은 공개 안 되겠지만 그동안 그 평양과 서울 간에는 여러 가지 그 미국 문제 또 대화 재개 방안 이런 걸 놓고서 여러 가지 그 의사소통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한미 간의 논의를 할 적에 이 문제에 대한 북한의 의중 또 한국의 입장 이런 것을 아마 설명을 했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북한 문제 말고도 또 그 현안 한미 간의 현안 이런 게 있습니다. 특히 이제 3월에는 그 한미 군사훈련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아마 논의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미국은 지금 공조 미국, 한국, 일본 간의 그 3국 간 공조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한국과 일본 관계가 아직 그렇게 썩 좋은 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네. 한국 정부도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그러고 또 미국도 개선하면 좋겠다 이런 것인데 현실적으로 잘 안 되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의 외무장관이 만나서 아마 이 문제 한국의 입장은 이러이러한데 미국이 좀 이렇게 좀 도와달라 이런 것 등을 얘기하지 않았겠냐 이렇게 그 외부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 문제가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 지금 미국의 뭐 최우선 현안이라고 하면 긴박한 이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또 이 뭐 심각한 중국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과연 지금 뭐 최우선 과제라고 북한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어느 정도나 봐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북한 문제가 우선 과제 그것이 이제 top priority라는 영어로 나왔는데요.
예.
최우선 과제든 우선 과제라고 하는 것은 이 말하자면 미국의 그 국무부나 백악관이 계속해서 그 브리핑을 통해서도 사실 같은 말을 해왔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오지 않았던 측면이 있는 것이지
예.
북한 문제를 최우선 과제다 또는 우선 과제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도 계속되어 왔던 것이고요.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현안은 사실 언론 그 보도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온통 현재로서는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공개석상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이 어느 때든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미국인들이 철수할 것을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네.
긴박한 분위기를 이렇게 드러내 보이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지금 온통 집중하고 있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현 상황이고요. 중국과도 계속해서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금 신장 위구르 자치 지역의 인권 문제, 또 타이완 문제, 남중국해 문제, 그리고 무역 문제에 이르기까지 중국과도 여러 전선에서 갈등하고 대립하지 않는 부분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이든 행정부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북한 문제가 우선 과제로 다뤄지고 있다고 보는 언론이나 전문가는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현상 유지, 그러니까 북한의 핵실험 그리고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을 유예하고 실행하지 않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그냥 이어지기를 바라는 이런 그 입장이 바이든 행정부의 지금 현재 상황이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인 전문가들의 말하자면 견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북한이 이런 그 핵실험과 ICBM 시험 발사 유예를 철회할 가능성을 밝히고 이랬기 때문에 사실 또 그 세 나라 미국과 한국, 일본의 외무장관이 만나고 이렇게 급박한 대응도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요. 이 우선순위가 얼마만큼 바뀔 수 있을지는 사실 좀 더 두고 봐야 되겠다. 북한이 실제로 어떤 추가적인 행동을 하느냐 이것과도 연계되어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뉴욕타임스 신문은 바이든 행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북한과의 외교에 나서야 한다고 했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요?
뭐 가능성은 있지만 그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뉴욕타임스 신문이 1월 27일이죠. 그 장문의 그 기사를 쓰면서 북한의 그 미사일 발사하는 이유 그리고 미국의 대응 이런 것을 분석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그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교과서적으로 대응하거나 좀 소극적인 대응이다가 이런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제 친서도 보내고 정상회의를 하면서 이제 문제를 풀라고 노력을 했는데 네. 바이든 행정부는 그런 노력은 잘 안 한다. 그러면서 몇 가지 그 지적을 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한 미국 대사도 그 지명을 하지 않고 또 하나 그 북한 문제를 다루는 대북 특별 대표 성김도 인도네시아 대사와 대북 특별 대표를 겸하고 있다. 이런 걸로 봐서 상당히 좀 소극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한 핵이나 미사일을 그 해결하려면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강력한 제재 또 강력한 외교 이거 두 가지 다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것을 잘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하나는 아까도 얘기해 놨습니다만은 지금 우크라이나 중국 문제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꼴이라서 여기에 이제 그 집중을 하느라고 이제 북한 문제를 돌볼 겨를이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북한에 지금 자꾸 뭐 그 제재를 완화해라 이런 걸 줘라 이런 그 여론이 나오고 있는데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이 자꾸 지금 이렇게 미사일을 쏘는데 여기에 대고 제재를 완화하게 되면은 잘못된 행동, 나쁜 행동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그런 셈이고. 이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그 국내 정치적 그 입지에도 좋지 않다. 인기가 떨어질 것이다. 이런 이유로 상당한 지금 갈등, 어려운 딜레마에 처해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새해 초부터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계속 위반하면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사실상 북한을 두둔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논의한 안보리 비공개 회의와 관련해서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 발언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We call on all council members to speak with one voice in condemning these dangerous and unlawful acts.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모든 안보리 이사국들이 이 북한 정권의 위험하고 불법적인 행동을 규탄하는 데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안보리는 북한의 발사와 관련해서 아무런 결과물도 내놓지 못했습니다. 윤 기자가 안보리 움직임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앞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전임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문제 대응과 관련해서 다른 점은 이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그 밝히고 있고요. 이거에 따라서 이제 대응 방안을 안보리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는 점인데요. 올해 초에 북한이 7차례 말씀하신 대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모두 안보리 대북결의 위반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안보리가 4차례에 걸쳐서 비공개 긴급회의를 소집했지만 아무런 결과물이 없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결의 위반에 대해서 안보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단계적으로 첫 번째로는 언론 보도문을 내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규탄하는 것이죠. 조금 더 강하게 안보리 의장 성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강한 것이 이제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인데요. 이번 7차례에 걸친 북한의 발사와 관련해서는 유엔 안보리가 가장 낮은 수준의 대응, 언론 보도문 이것도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이사국들, 미국과 영국, 프랑스, 그리고 또 다른 두 상임이사국, 중국과 러시아, 이렇게 다섯 나라들의 입장차가 뚜렷하게 대립하면서 채택하지 못한 건데요. 물론 중국과 러시아가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일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안보리도 지금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특별한 말하자면 움직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은 북한 문제 장기 교착 상태와 더불어서 상당히 지금 이런 현 상황이 오래 가는 그런 현상을 빚을 수 있다. 이런 전문가들의 그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도 북한의 이 미사일 발사 문제를 그렇게 뭐 크게 문제 삼지 않는 양상입니다. 이 두 나라의 이런 입장은 미국과의 이 전략 경쟁과 연관이 있는 겁니까?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잠깐 좀 옛날 얘기를 좀 해보면요. 지난 예, 2017년 6월입니다. 그때도 북한이 이제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 중국, 러시아가 힘을 합쳐서 유엔 안보리가 그 대북 제재 결의 2356호를 채택을 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그 비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1월에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북한이 그 7차례나 그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유엔 안보리가 아무런 대응, 심지어 그 언론 보도문 이런 것까지도 지금 내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역시 그 국제 정세의 변화 이것으로밖에는 지금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제 정세가 미중 간의 갈등 또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미러 간의 갈등 이것 때문에 그야말로 분열돼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국제사회가 공동 대응을 못하고 북한은 또 거꾸로 이런 국제 정세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핵 개발 또 미사일 개발 이런 것을 계속 이용하고 있는 상당히 그 좋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중국, 러시아와 심각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을 교묘하게 활용하는 뭐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바로 그렇습니다. 이 중국과 러시아가 이 미국과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도발에 대한 제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과 서방 측의 움직임에 중국과 러시아가 동조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겁니다.
예.
따라서 이런 상황을 신형 무기 시험 등에 나설 호기로 보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것인데요. 동시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 현재 유엔 안보리나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 등이 완화될 전망이 없는 상황이 아닙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이 꽉 막혀 있는 경제적 어려움에 숨통을 트려는 의도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북한은 최근에 거의 2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유로 그 닫혀져 있던 중국과의 그 화물열차 운행을 재개하지 않았습니까?
네.
러시아와도 또 경제적인 여러 가지 그 교류를 적극적으로 하기로 그렇게 논의를 진행 중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대립하는 사안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 또는 중국의 인권이나 타이완 문제들에서 이 중국이나 러시아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두 나라로부터 그 뭔가 도움이 절실한 상황에서 어떤 좋은 말하자면 입장을 그 사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네. 자, 이 중국 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장진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북한 미사일 문제를 풀려면 미국의 전향적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자, 이 전향적 조치라면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것일까요?
네, 이 발언은 그 장진 그 유엔 주재 중국 대사가 이날 그 안보리 회의에 앞서서 이제 기자들에게 얘기한 건데요. 이날 구체적으로 성의를 보이고 유연성 그리고 매력 적이고 실용적인 정책과 조치를 내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과거에 중국이 그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그 안보리 제재 그 완화 그 방안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북한이 이제 모라토리움을 그 3~4년간 했으니까 여기에 상응하는 일종의 보상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석탄, 석유 또 수산물 컴퓨터, 철도 장비 이런 것을 지금 유엔 안보리 제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완화하거나 유예하는 그런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 외무성은 지난 8일 담화에서 자신들의 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댔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 이게 지금 사실 얼마나 뭐 이론이나 실제로 이게 맞는 말인지 사실 좀 궁금한 부분입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사실 이건 북한의 말하자면 그동안의 관측통들의 분석을 그대로 사실상 드러냈다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그 2월 8일이었죠. 그 말씀하신 대로 이 글은 외무성 홈페이지, 북한 외무성 홈페이지에 오른 글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미국 본토를 사정권 안에 두고 미사일 시험까지 진행해서 거대한 진폭으로 세계를 진감시키는 나라는 지구상에 오직 우리 국가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한 거 아닙니까? 이 말은 사실 국가 방위력 현대화 또는 ICBM 개발 이런 것들이 누구나 아는 대로 미국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데 그거를 그대로 밝힌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그 전에 1월 14일 북한이 이제 미사일을 잇따라서 발사하고 있던 그 와중에 외무성 담화를 발표한 게 있는데요. 그 담화에서는 이 최근에 신형무기 개발이 국가 방위력을 현대화하기 위한 활동일 뿐이지 특정한 나라나 세력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불과 그야말로 21년 만에 이렇게 입장을 바꾼 건데요. 사실은 바뀌었다기보다는 북한의 ICBM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여러 차례 북한이 공언한 대로 미국 본토를 말하자면 염두에 두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것은 이제 사실상 북한 자신도 인정을 하고 또 그래서 또 미국이 가장 우려하면서 대비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북한은 1월 30일 중거리 미사일 발사를 마지막으로 이제 더 이상 미사일을 쏘지 않고 있는 이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베이징 동계 올림픽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1월 5일부터 1월 30일까지 북한이 이제 미사일을 7차례 쐈는데요. 2월 들어서 이제 갑자기 그 상당히 조용한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이것은 역시 그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빼놓고 생각하기는 지금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시겠지만 베이징 올림픽이 이제 2월 4일 시작돼서 20일까지 이제 계속되는데요. 북한 언론을 보면은 지난 2월 4일이죠. 김정은 위원장이 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축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북중 관계가 불패의 전략적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역시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서로 이제 돕는다 그런 얘기인데 이렇게 양국이 전략적 그 협력 관계를 하고 있는 상황에 중국이 이게 굉장히 큰 국가적 축제죠. 올림픽을 치르는데 북한이 이제 미사일을 쏘면은 상당히 분위기를 깨는 그런 행위에 되는 거기 때문에 북한이 자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북한이 열병식을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하는데 이 열병식을 계기로 그러면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지금 ICBM 혹 이것이 공개되지 않을까 뭐 그런 또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윤 기자는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북한이 그동안에 취해온 1월 30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월 20일 그에 앞서서는 이제 ICBM 그 시험 발사 유예 조치를 철회할 가능성을 공언을 했는데요.
예.
그런 그 말하자면 단계로 보면 다음 단계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말하자면 이제 공개 이런 것이 될까 고체 연료를 사용한
예.
이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은 이미 한국의 정보 당국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다만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분석이 있지만 시기와 관련해서는 2월 달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광명성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2월 달의 경우에는 이 지금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진행 중인 상황인 만큼 그보다는 만약에 그 ICBM을 공개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4월 달 태양절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전후한 시점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크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한반도 쪽으로 좀 화제를 돌려보겠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 선결 조건이 없다. 지난 10일 한국의 연합뉴스와 로이터 등 세계 7대 통신사와 합동으로 진행한 이 서면 인터뷰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자, 이 선결 조건이 없다고 지금 말한 것은 그러면 그동안의 선결 조건을 얘기해왔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여전히 선결 조건이 없다는 것이고요.
예.
어느 때나 만나자 이런 얘기를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또 정상회담이 대면이든 화상이든 방식이 중요하지 않다면서요. 북한이 원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정상회담이 뭐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마당에?
네,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일종의 이게 북한에 보내는 하나의 이제 그 신호죠. 이제 문 대통령이 임기가 이제 5월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언론을 통해서 북한에 마지막으로 일종의 그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 이것이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지금 보면은 한 그 가능성이 한 반반, 한 50% 정도 가능성은 열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열리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게 보면은 이제 두 가지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한국은 그 하재는 입장이니까요. 한국의 입장은 뭐 문제가 없고 이제 북한이 정상회담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를 결정하는데요. 역시 거기에는 북한 입장에서 이제 이것이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이득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정상회담을 뭐 3월이든 5월이든 뭐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미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종전선언 또 남북정상회담 이런 것을 사실상 제의해 놓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그동안 얘기한 것은 조건부 수용이죠. 그러니까 종전선언 이런 것을 이루려면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적대시 정책, 제재 완화 이런 것을 하면은 내 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요.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판단하기에 정상회담을 문재인 대통령하고 해서 제재가 완화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3월이고 할 수도 있다 이런 거고요. 반대로 정상회담을 해도 별 효과 이득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정상회담 남북 간에 여러 번 했습니다만은 북한 입장이 볼 때 이번 것은 나가서 별 이득이 없다. 그냥 문재인 대통령하고 사진 찍고 또 문 대통령이 이제 조금 있으면 퇴임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사하고 이런 쪽으로 해야지 실제적으로 제재 완화 또 적대시 정책 철폐 같은 이런 것에 대해서 별 이득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지금처럼 그냥 침묵을 지키고 있으면은 시간이 흘러서 그냥 정상회담이 안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인데 지금 어느 것을 북한이 선택을 할지 이것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문제고 또 하나 이제 제재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러고 말씀드렸는데 제재 완화나 해제는 사실은 한국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이 결정하거나 국제사회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국이나 북한뿐만 아니라 미국이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리느냐가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상당히 중요한 변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새해 초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미국과 한국 등의 움직임, 또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밀착 상황,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 언급한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주인들의 부지영입니다. 1800년의 미국 대통령 선거는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 정당에서 다른 정당으로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인데요. 민주공화당의 토마스 제퍼슨 후보가 연방당 소속인 존 애담스 대통령에게 도전해서 승리를 거둔 겁니다. 제퍼슨은 또한 워싱턴에서 취임식을 가진 첫 대통령으로 기록됐는데요.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제3대 미국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에 대한 얘기입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자동차를 타고 2시간 반 정도 서남쪽으로 달리면 버지니아주 샬롯스빌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곳에는 토마스 제퍼슨의 자택으로 유명한 몬티첼로가 있는데요. 몬티첼로는 이탈리아 말로 작은 산이란 뜻입니다.
Monticello is the house that was built by Thomas Jefferson.
흰색 반구형 지붕이 특징인 이 붉은 벽돌집은 토마스 제퍼슨이 직접 설계한 건데요. 집 안에 들어서면 거대한 시계와 문서 복사기 등 제퍼슨이 발명한 여러 기발한 물건이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Well, we've always thought he was a fascinating person.
토마스 제퍼슨은 대단히 흥미로운 사람이고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늘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몬티첼로에 구경 왔죠. 뛰어난 신기술 도입자였고 여러 가지 흥미로운 것들을 많이 발명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Well, he was our third president. He's the signer of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토마스 제퍼슨은 미국의 제3대 대통령이었고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사람이죠. 건축가였고 발명가였고 농장주였고 전형적인 계몽주의 시대 팔방미인이었습니다.
미국의 제3대 대통령,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사람, 건축가, 발명가, 토마스 제퍼슨 하면 따라다니는 말인데요. 토마스 제퍼슨은 이 가운데에서 어떤 수식어를 가장 마음에 들어했을까요?
나 토마스 제퍼슨은 1801년부터 1809년까지 미국의 제3대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하지만 내 묘비명에 미국 대통령을 지냈다는 사실은 빠져 있습니다. 미국 독립선언문과 버지니아 종교자유법을 작성한 사람, 버지니아 대학교를 설립한 사람이라고만 쓰여 있죠. 국민이 내게 준 자리보다는 내가 국민에게 해준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묘비명에 이렇게만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나는 1743년 4월 13일 버지니아 식민주의 셰드웰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거대한 농장을 소유한 지주면서 토지 측량사로 일하셨는데 내가 14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농장을 물려받았는데 거기에 세운 집이 바로 몬티첼로입니다. 어려서부터 난 책을 읽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12살이 됐을 때는 아버지 서재에 있던 책을 모두 다 읽어버렸을 정도죠. 16살이 돼서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 가운데 하나인 윌리엄 메리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네, 윌리엄 메리 대학에 있던 윌리엄스버그는 당시 버지니아 식민주의의 주도였는데요. 그곳에서 제퍼슨은 여러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 그리고 학자들과 교류를 쌓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몽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게 되죠.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법을 공부해서 변호사로 활동했고요. 버지니아 주의회 의원으로 일했는데요. 미국에서 독립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존 애담스, 벤자민 프랭클린 등과 함께 독립선언문 기초위원으로 선출됐습니다. 몬티첼로의 선임 학예 연구사 수잔 스탄 씨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앞서 영국령 미국의 권리에 대한 요약 전 견해라는 글을 썼기 때문에 독립선언문 기초위원으로 선출됐습니다. 이 글에서 버지니아인들을 대신해서 영국 왕실에 대한 불만을 설명했거든요. 제퍼슨은 또 글을 잘 쓰기로 유명했습니다. 당시 독립혁명가들은 버지니아같이 큰 식민주 출신이 독립선언문을 쓰길 바랬는데요. 그런 면에서도 제퍼슨은 딱 들어맞는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확신한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조물주로부터 몇 가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는데 그 가운데는 생명과 자유 그리고 행복의 추구가 포함된다.
네, 1776년 7월 4일 미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독립선언문을 발표했는데요. 자유와 평등을 건국이념으로 내세운 미국 독립선언문은 제퍼슨이 다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독립전쟁 기간 동안에 제퍼슨은 버지니아 주지사를 지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는 프랑스 주재 미국 공사로 일하면서 외교에 힘썼고요.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해밀턴과 존 애담스를 중심으로 한 연방당에 맞서서 민주공화당을 세웠는데요. 1796년 대통령 선거에 민주공화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근소한 차로 연방당의 애담스 후보에게 져서 부통령에 머물게 됩니다.
제퍼슨은 정부에 대해서 애담스와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새로운 사상에 기반을 둔 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모두 힘겹게 일할 때였죠. 정부가 어떤 기능을 해야 하느냐, 미국이 어떤 나라가 돼야 하느냐에 대해서 계속 논쟁이 벌어졌는데요. 제퍼슨은 큰 정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정부를 선호했죠.
그렇습니다. 강력한 중앙정부를 원했던 연방당과 달리 제퍼슨의 민주공화당은 연방정부의 권한을 축소하고 주정부가 좀 더 큰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건데요. 마침내 제퍼슨이 그런 생각을 실천에 옮길 때가 옵니다. 4년 뒤 1800년 대통령 선거에서 존 애담스 대통령의 재선을 가로막고 미국의 제3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건데요. 수잔 스타인 몬티첼로 수석 학예 연구사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1800년 대통령 선거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대통령 후보와 부통령 후보가 한 정당에서 함께 나오는데 당시에는 각각 개별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표를 많이 얻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두 번째로 표를 얻은 사람이 부통령이 되는 시기였습니다. 민주공화당에서 제퍼슨과 에런버가 경쟁을 했는데요. 쉽게 승자가 가려지지 않아서 36차례나 투표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제퍼슨이 대통령으로 선출됐죠. 이 선거를 가리켜서 1800년 혁명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미국의 지도자를 뽑는 과정에서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합의를 이뤘다는 점에서 혁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1800년 선거의 승자는 미국의 선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임기 동안 토마스 제퍼슨은 연방정부를 축소하는 일에 몰두했다. 연방정부 공무원 수를 줄이고 군대 규모를 축소하면서 정부 예산 적자를 크게 줄였다. 지중해 바르바리 지방의 해적들이 미국 상선을 괴롭히자 해적 소탕에 나서기도 했다.
또한 첫 번째 임기 동안의 제퍼슨 대통령은 프랑스 영이었던 미시시피강 서부의 루이지애나 지역을 사들였습니다. 덕분에 미국 영토가 배로 늘어났고 서부 진출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는데요. 당시 영국과의 전쟁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고심하던 프랑스의 나폴레옹 정부는 1,500만 달러란 헐값에 기꺼이 루이지애나 지역을 팔았던 겁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루이지애나 매입은 토머스 제퍼슨뿐만 아니라 어느 대통령이 했더라도 대단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루이지애나 매입이 없었다면 미국의 영토는 북미 동부 지역으로 제한됐을 겁니다. 루이지애나 매입 덕분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이 있을 수 있었던 거죠.
사실 루이지애나 매입은 작은 중앙정부를 주장하던 제퍼슨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제퍼슨은 사실 대통령에게 영토를 매입할 권한이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국가를 위해서 너무나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루이지애나 매입을 강행했던 겁니다. 그리고 정적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루이스 클라크 원정대를 서부에 파견했는데요. 그러니까 토마스 제퍼슨은 연방정부 권한을 줄여야 한다는 그런 신념을 갖고 있었지만 결국 행정부의 권한을 엄청나게 확대한 대통령이 됐습니다.
1804년 토마스 제퍼슨은 손쉽게 재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제퍼슨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는 그다지 즐겁지 않았다.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은 중립을 유지하려고 애썼지만 이런 미국의 태도는 두 나라 모두의 미움을 샀고 영국과 프랑스군은 유럽으로 가는 미국 상선을 공격했다. 그러자 제퍼슨 행정부는 수출입을 모두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이제 어느 나라와도 교역을 하지 않겠다는 거였다.
제퍼슨 대통령은 수출입을 금지하면 영국과 프랑스가 더 이상 미국 선박을 괴롭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출입 금지법은 미국 경제만 병들게 했는데요. 동북부 지방의 상선은 항구에 묶인 채 썩어갔고 남부 주민들은 농산물을 해외 시장에 팔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밀수까지 성행했는데요. 결국 수출입 금지법은 폐지됐고 제퍼슨 대통령의 가장 큰 실책으로 기록됐습니다. 쏟아지는 비난 속에서 제퍼슨 대통령은 정치의 염증을 느끼게 되는데요.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몬티첼로 자택에 돌아와서 다시는 워싱턴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습니다. 다시 제퍼슨 전문가 수잔 스타인 씨입니다.
그리고 제퍼슨의 표현을 빌리자면 가족과 농장, 책에만 관심을 쏟았습니다. 또 버지니아 대학교를 설립했는데 스스로 노년의 취미라고 표현하기도 했죠. 미국 건국에 기여했던 제퍼슨은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아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폭군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믿었고요. 그러려면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죠. 이렇게 토마스 제퍼슨은 여러 가지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겼는데요. 제퍼슨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인간의 권리와 인간 조건의 향상에 대해서 굳은 신념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제3대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4대 대통령인 제임스 매디슨을 소개해드립니다.
BOA 마감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2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1시간가량 전화통화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통화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 서방의 신속하고 결정적인 대응이 있을 것이며 러시아의 고통을 주고 세계에서 러시아의 지위가 훼손될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두 지도자 간 대화가 전문적이고 실질적이었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통화에서 푸틴 대통령에게 미국이 외교에 준비되어 있지만 다른 시나리오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미국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 관리는 두 정상이 미국이 공개적으로 제기한 모든 현안들을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엠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2일 전화통화를 하고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실의 한 관리는 푸틴 대통령이 이 통화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준비를 한다는 징후를 밝히지는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관리는 기자들에게 우리는 최악을 피하고자 러시아의 군사태세에 대해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의 전화통화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커지면서 전격적으로 성사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11일 러시아가 언제라도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통화에서 푸틴 대통령에게 진실한 대화는 긴장 고조와 양립할 수 없다고 말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서방은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 캐나다로 넘어가는 통로인 온타리오주 윈저의 엠베서드 다리를 점거한 시위대가 12일에 이어 13일에도 경찰과 대치했습니다. 캐나다 경찰이 앞서 일찍 시위대 해산에 나섰지만 경찰이 시위대를 해산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시위대가 경찰과 대치하면서 다리 통행이 여전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앞서 캐나다 경찰은 12일 새벽 엠베서드 다리에 진입한 뒤 해산을 명령하자 몇몇 시위대가 별다른 저항 없이 다리에서 떠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근에 더 많은 시위대가 모여들었습니다. 시위대는 경적을 울리거나 구호를 외치기도 했지만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정부 조치에 반대하는 시위대는 일주일 가까이 캐나다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부품이 미국으로 들어가는 길목인 엠베서드 다리를 트럭으로 봉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프랑스에서 코로나 방역 규제에 항의하는 시위대에 12일 경찰이 최루탄을 쏘고 수십 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날 프랑스 수도 파리에는 캐나다 시위를 모방한 자유의 호송대가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백신 패스 등 정부의 방역 규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캐나다에서는 정부의 코로나 방역 정책에 대한 반발로 트럭을 이용한 자유의 호송대 시위가 시작된 바 있습니다. 한편 제라르 다르나민 프랑스 내무부 장관은 이날 범칙금 용지 300건 이상을 발급하고 997명을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13일 동안 시위를 막기 위해 경관 7,000명 이상이 배치됐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몇몇 차량이 도심에 진입했고 샹젤리제 거리에서는 경찰이 시위대에 최루탄을 발사했습니다. 미국이 29년 만에 남태평양 섬나라 솔로몬 제도에 대사관을 개설합니다. 12일 서방 외교 통신들에 따르면 남태평양 섬나라 피지를 공식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미국은 1993년까지 5년간 솔로몬 제도의 대사관을 운영했고 현재는 영사관을 두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연방의회에 제출한 서류에서 중국이 솔로몬 제도 현지 정치인들 및 사업가들과 공격적으로 관계를 맺으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어져온 미국과 솔로몬 제도의 우호적 관계를 이를 위험에 처했다고 대사관 개설 이유를 밝혔습니다. 미국의 F-22 스텔스 전투기가 12일 아랍에미리트 UAE의 한 공군기지에 도착했다고 미 공군이 이날 밝혔습니다. 최근 이란이 지원하는 예멘 후티 반군이 UAE 내 목표물을 공격하면서 UAE와 미군의 방공망이 가동됐습니다. 미 공군은 성명을 내고 최첨단 F-22기 배치는 일련의 공격이 UAE와 미군을 위협한 가운데 미국의 다면적인 지원 의지를 보여주는 것의 일부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뉴스의 김정우였습니다. 2월 13일 일요일 BOA 저녁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